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마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이 되면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좀 더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좋은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 즐거운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성탄의 그 절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헤롯 대왕을 만나지 말라.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도망을 가야 된다. 피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너희들이 지금 곧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그 어미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피신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두 사람의 그 두 가지의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 됩니다. 그는 3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으로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1년 있다가 예수가 태어나시고 1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마을이 있다면 그는 그 마을을 불질러서 세금을 거둬낸 사람이 됩니다. 로마에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를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부왕으로 직책을 줬습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곤모수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를 유대인이 아니라고 비웃었던 산헤드린의 약 300명 되는 사람을 왕이 되면서 기념으로 그는 학살을 합니다. 산헤드린의 300명을 죽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자녀들, 그 아내들 대부분을 그가 죽였습니다.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의 손에 죽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닷새 전에 70 늙은 나이 먹은 왕이 죽기 닷새 전에 자신의 그 맏아들 안티파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5일 있다가 그는 갈릴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죽으면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헤롯이 죽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몇백 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을 때 그들을 함께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죽을 때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과 함께 죽을 때 그들의 가족이 그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울 것이다. 그때 자신이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우는 그 울음소리도 들려질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러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역사서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헤롯이 죽을 때 단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타던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에스컬레이터를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엄동설원에 그 광장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 저것은 엉터리다 거짓의 울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김정일을 위해서 분명히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딸입니다. 그의 아내는 분명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울지 않았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가 그 땅을 다스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헤롯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흘렸습니다. 이제 눈물도 흘릴 것이 없습니다. 마음도 메말랐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척박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걸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절망이요 눈물이요 괴로움이요 정말로 괴로운 그 삶 속에 그 해롭과 같은 삶이 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이 없던 시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그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면 평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쁨의 왕이 오셨다면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쁨이 나타나지도 않고 평화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나타나면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통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부모에게는 마리아를 데리고 그 아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신한다는 그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탈출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명령하기를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살 된 아이를 자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평화의 왕이 왔는데 지금 수많은 어린아기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면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눈물을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고한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아기의 그 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기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평화의 계절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미들의 아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만을 피신시킨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디트리히 보나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참 훌륭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와서 그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독일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독일이 히틀러라는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게 나는 조국을 구해야 된다. 저 미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야 되면 된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히틀러를 죽이는 그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가 돼서 그는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를 평가하냐면 그 애를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력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정당방위로 히틀러에게 정의롭게 항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네프 목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음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위로자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신 하나님이란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생겼나? 이것을 내가 왜 갖게 됐는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우리의 기도는 메아리쳐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두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성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기쁘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가 오셨기에 여러분 삶 속에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질문해보자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도망가십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롭과 싸워주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시려면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려면 오늘 나에게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자신을 버린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헤롯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조그만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독일 군인들이 그 소녀를 교수형에 처합니다.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려면 몸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밧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달았습니다. 근데 애가 몸무게가 없습니다. 줄에 매달려서 죽질 않습니다. 바둥바둥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넓은 마당에 나와서 그 아이의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위젤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저 교수형이 죽어가는 저 아이와 함께 있다고 그 마음속에 엘리 위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있습니다. 내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 메마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시련과 좌절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뻐하실 일 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잊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에게 보낸 글이 됩니다.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워낙 말 주변이 없다 보니 전화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을 이렇게 대신합니다. 용서하세요.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던 게 2010년 12월 13일이었으니까 딱 1년이 되었어요. 내일 마지막 네 번째 수술이 끝나면 치료는 대충 끝나고 5년 동안 복용해야 하는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쉽지는 않았지만 항암 치료도 끝냈고 대리의 부종 증세도 없어졌고 부작용 때문에 생긴 대상포진도 거의 다 나았답니다. 설교 말씀처럼 행복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절 좀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 꿈이었듯 희미해졌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분에 넘치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한 자매가 쓴 글이 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 좀 데려가 주세요. 그에게는 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두고 도망가신 것 같지만 그 도망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5년의 투병 생활이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병과 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란 그 말씀입니다. 절망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고통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가시고 그녀를 만나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정말로 없습니까? 정말로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정전이 됩니다. 밤이 되면 이곳에 불이 꺼집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불이 켜지면 다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좋은 것입니다. 붙을만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줍니까? 여러분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 나를 사랑한 사람도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누구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십니다. 죽음 너머까지 가십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아픈 슬픔과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계십니다. 오늘이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실 것이요, 앞으로도 계실 것이요, 영원히 계실 것이요, 죽음 넘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